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소리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그 물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주 감동적인 찬양에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제가 이 안에 있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아마 내용은 저한테 뭐 사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냥 제가 지회 일과 교회 일을 겸해서 내년 2월까지 있게 됐다는 그 얘기 하셨죠? 네, 그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상당한 영적 손실을 보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염려가 많이 됩니다만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모든 교우님들이 그 전보다 더 열심을 내시면 잘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시간적으로나 또 에너지로 보나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힘을 덜 쏟을 수밖에 없고 물론 제가 잠은 조금 줄어들겠습니다만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열성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 일에 동참해 주시면 비록 제가 시간과 노력은 투자가 덜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발전하고 성장되리라고 믿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아까 우리 성경 봉독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 번째 정결케 하실 때의 내용이고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이 그 상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성전의 기원은 출애굽기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돌이나 벽돌로 만들어지기 전에 성소 혹은 성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지시하여 만들어 놓은 성막이었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혹시 그림이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치수와 규격과 모양을 그대로 지어놓았을 때 이제 이런 천막 모양의 성소 혹은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소 혹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었습니다. 저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장차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저 성소 성막 전체, 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이 광야에서 만들어졌지만 대단히 오랜 세월 동안 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약 300년 이상의 사사시대 동안에도 여전히 저 성막이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첫 왕, 사울의 왕 40년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왕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저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천막이 제사를 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다 지어놓고 그 아름다운 궁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다 낡아빠진 휘장 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손이기 때문에 성전은 너는 지을 준비만 해두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 지어진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대략 이제 아마 상상해서 그려진 그림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그 후에 여러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파괴되면서 다시 한번 재건축을 했는데 그 재건축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그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낡게 되었고 헤롯 왕이 다시 한번 아주 대규모로 증개축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헤롯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 안에서 그동안 드려지던 모든 제사 제도가 제사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가 절정을 이루는 시즌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신 기사가 몇 곳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지역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렀다가 여러 날 있지 않고 이제 유월절이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떼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성전에 찾아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군중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근심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길래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게 되었는가? 그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침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제 가난에 허덕이던 유대 나라는 부자가 될 것이고 유대 나라를 압제하고 있던 로마는 이제 그 새로운 메시아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그 군중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 군중 속에 섞여 있었지만 대부분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초라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출생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사렛 촌의 그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고 천하게 태어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 신앙을 지극히 인간적 차원에서, 육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에서 스스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 154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깊은 열의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치밀하게 연구하도록 깨우치시려고 힘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인위적인 예수를 만들어서 믿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을 치밀하게 깊이 있게 열의를 가지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예수가 어떠한 분이심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참모습을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늘 이미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정말 아주 혼잡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주로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도하는 성전 관리인과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짐승들을 파는 그리고 동전을 바꿔주는 상인들이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이제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 또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왜 상인들이 필요했느냐?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을 거기까지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제사장과 딱 어떤 결탁을 한 상인들이 성전 주변에서 양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양을 사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돈은 왜 바꿔야 되느냐? 이제 오랜만에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못 드린 성전 세를 내야 합니다. 예, 성인 한두 당 내야 되는 성전 세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 세는 일반 화폐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세계를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합니다. 바꾸면서 약간의 그 커미션을 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그 상인들 사이에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커미션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성전을 더럽혀도 제사장들은 그들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내쫓으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은 제사장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양이라야 제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양을 가져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양은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해가지고 불합격을 시켜요. 양장사들에게 산 양은 웬만하면 다 봐주고 이래가지고 아주 말할 수 없이 부패된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뭐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만은 제가 이런저런 여러 정보를 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인맥을 형성하고 자기의 거래체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 영적인 세계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권에 의해서 교인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틀린 일을 해도 틀렸다고 말을 직접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꽤 오래전에 제가 중앙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여기에서 전도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전도회가 마친 어느 날 저녁 집회가 마친 다음에 저에게 한 분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70 정도 된 노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이 대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 멀리서 봐가지고 얼굴을 잘 못 뵀는지 저를 보더니 당신이 여기 강사한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뭐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장로가 담배 피면 돼, 안 돼? 안 되죠. 장로님이 어떻게 담배를 피웁니까? 그런데 담배를 얼마나 잘 피는지 몰라. 그런데 목사가 그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당연히 해야죠. 피우지 않도록. 그런데 그 말을 안 해, 안 해. 아, 왜 안 합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말인데요. 안 하긴 왜 안 해? 그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까봐 안 하지. 그게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의 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런 모습이 여전히 오늘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지한 예배자들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렬한 심령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사업 잘 되고 복받으면 좋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막연한 신앙을 허다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닐지라도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본질은 망각하고 시기심과 질투심, 비방하는 입술, 험담하는 그런 입술, 그렇게 얼룩진 입술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혼란스러울 때에 예수님 자신이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질 수 없는 마음을 품을 때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입으로 낼 수 없는 말들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면을 한동안 주시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뜰 계단에 올라가셔서 아주 슬픈 기색으로 그러나 준엄한 눈초리로 의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세 있는 표정으로 그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장면들을 목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변 가까이에 섰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 엄숙하고 준엄한 그 젊은 청년의 모습에 가까이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묵이 점점 퍼져나갔고 잠시 후에 그 시끄럽던 모든 성전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행동,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감히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관리자들과 제사장들과 상인들은 그 위험에 눌려서 모두가 다 허겁지겁 여기저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성전의 우선 관리인은 책임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낯선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채찍을 들고 막 상을 둘러엎고 양과 소를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한마디에 그 의기양양하고 정말 아주 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호령하던 제사장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도망간 모습을 어느 주석책에는 장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로마로부터 멸망을 받아 온 세상에 흩어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하지 않은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참 도망을 가던 제사장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도망을 왔지? 아니, 우리가 지금 주인인데, 아, 웬 개개 하나 와가지고 그 말하는 소리에 겁을 먹고, 우리가 왜 도망 왔지?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위선과 추악함이 그 청년을 통해서 백일화에 드러났고 느껴져 온 것입니다. 감히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진을 품고 다닌다고 가까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추악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우리는 각각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용서와 구원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의 입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은 자기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 추악한 모습을 깨닫긴 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우리가 나왔는지, 왜 도망 나왔는지 도무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모으고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가서 이제 따져서 그 청년을 아주 망신을 주려고 다시 갔습니다. 아, 그런데 성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자기들을 바라볼 때 그 무서운 눈초리, 그 준엄한 모습은 어디로 간지 없어졌고 정말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의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소왕 163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제사장과 상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뭔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던 이 불쌍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망을 갔고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성전을 찾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성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따지러 오긴 왔는데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큰 소리는 못하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와서 지금 아까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긴 했지만 따져보자 이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 정말 네가 자격이 있으면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깜짝 놀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지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46년에 걸쳐서 재건축한 것인데 너 혼자서 이 헐어진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이냐?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지금은 표적을 볼 수 없지만 장차 너희가 그 추악함과 그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성전의 실체인 나를 너희가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2번지에 있는 5층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성전이 우리에게로 옮겨져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무엇인 것과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하시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방문하신다면 이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옛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보았던 그 장면, 그 모습을 아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에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 자만한 마음, 교만한 정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성전에 차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정결케 되기 전에 성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속히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여전히 그러한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인데 이 속에 가득 채워진 죄악의 요소들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8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전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성전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십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도 그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건 아주 정말 무서운 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멀리하거나 예수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추악한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고 언제나 자기가 정당한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자기를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정결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겨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조금이라도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 수 있는 장치는 교만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신감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교만의 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잡다한 문 앞에 쌓인 쓰레기를 거두어버리고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가치 있는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예배가 늦게 시작돼서 조금 연장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전도회 때 한번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장성이 전라남도 맞습니까? 제가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장성에 한 신실한 청년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나이가 꽤 들어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에게 많은 재산을 다 맡기고 여자가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여자가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여자였어요. 틈나는 대로 현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옆으로 빼돌렸습니다. 현금으로 바꿀 것은 바꾸고 쌓을 것은 쌓고 해서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2억을 챙겨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상스럽게도 그렇게 하고 도망간 여자가 밉지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찾아서 같이 사랑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장성에서 이제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갈 만한 곳은 다 가서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울까지 70일을 걸려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형제들이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빨리 일이나 열심히 하고 다시 인생을 계획을 하라고 그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하도 보다 안 돼가지고 서울 회기동 한쪽 구석에 구두 수선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수선하면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혹시 구두 수선하는데 자기 아내가 오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게 날마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저희 집사람이 구두를 고치러 갔다가 그 벽에 시기가 여기저기 써 있는 걸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저씨, 이게 무슨 시예요? 했더니 이제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그 아저씨한테 들은 겁니다. 집에 와서 그 얘기 하길래 빨리 가서 그 시를 좀 베껴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를 베껴왔는데 긴 시인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중간중간 생략하고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내를 생각하고 그 2억을 챙겨서 도망 나간 그 괘씸한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린 겁니다.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것만 바라봅니다. 오다 가다 당신은 날 잊진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왔다 가세요.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길목을 바라다 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마른 갈대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 모습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정말 기다릴 만한,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 아내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이 정말 특이한 남자의 이 심령, 이 마음이 정말 내버리고 싶은 이 마음 성전에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문을 열어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모든 죄된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한 낭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이긴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